레위기의 말씀을 계속해서 읽고 있는데 1장에서 7장까지의 말씀이 다섯 종류의 여러 제사들에 대한 규정들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5장 후반에서부터 6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이 소위 속근제 드리는 것에 대한 말씀이고 그 후에는 앞에 이미 말씀하셨던 번제, 소제, 또는 속죄제 등에 대한 보충 규정들을 말씀해 주시는 보충의 성격을 지닌 그런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 5장 후반에서부터 14절 말씀에서부터 6장 7절까지가 속근죄에 대한 말씀인데 내용에 따라서는 속죄제와 속근죄가 어떻게 다른지 다소 의문이 생기거나 혼란스러워할 수 있습니다. 쉽게 구분을 하자면 속죄 제사는 하나님께 대하여 죄를 지은 것에 대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제사가 속죄 제사이라면 속근제는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잘못한 것에 대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제사가 속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성전 기물에 대해서 잘못을 했다든지 또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본의 아니게 피해를 입혔다든지 하는 이런 여러 종류의 제사들입니다. 특히 오늘 읽은 6장 1절 이하의 말씀은 사람과 사람 사이 관계에서 경제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 그것이 고의였든지 실수였든지 관계없이 이것은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것과 같은 것이니 하나님께 속근 제사를 드려서 그 죄의 용서를 받아야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루어진 이런 잘못에 대해서 엄중하게 회개하고 또 그 잘못에 대해서 배상하고 그렇게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교훈과도 매우 밀접하게 다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면서 누구든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려고 그 예물을 가지고 왔다가 형제들과 사이에 뭔가 끄림칙한 것이 있으면 그 예물을 거기 두고 가서 형제와 다 문제를 해결하고 화해한 다음에 그리고 돌아와서 하나님께 예물을 바쳐라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과의 옳지 못한 끄림칙한 관계 다른 사람에 대한 내가 끼친 피해나 어려움 등에 대해서 눈 감고 지나가지 말고 그런 것들을 예민하게 살펴서 자신의 허물에 대해서 진솔하게 사과하고 또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 드리는 것이 옳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도 보시면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잃은 물건을 줬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 종류의 잘못을 열거해 주고 있는데 첫째는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믿고 무엇을 맡겼는데 내가 관리에 소홀함이나 또는 나쁜 생각이 있었거나 간에 그것에 피해를 입혔으면 그것이 내 잘못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전당물을 속였다라는 것은 가진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돈을 꾸어줄 때 물건을 전당 잡고 돈을 꾸어주는데 그 과정에서 잘못을 범했다라는 말씀입니다. 도둑질하는 것, 또 착취하는 것, 가난한 사람의 품삯을 고의로 지연시킨다든지 또 그 품삯을 지불하지 않는다든지 하는 등의 이 착취하는 것입니다. 또 남의 이런 물건을 주운 다음에 내 것처럼 자기 주머니에 넣는 이런 일들도 큰 잘못으로 말씀하십니다. 이런 여러 가지가 다 경제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친 경우입니다. 내가 의도적으로 그리했든지 또는 내 관리의 부족함이나 실수로 그리했든지 간에 이런 경제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쳤을 경우에 이것이 하나님께 대한 죄가 되고 그 죄에 대해서 반드시 회개하고 반드시 수정해야 된다는 점을 가르쳐 줍니다. 그 회개의 과정도 말씀해 주시는데 반드시 피해 끼힌 모든 것들에 대해서 정당하게 그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고 그렇게 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 5분의 1을 더해서 20%를 더해서 변상해서 그 마음을 위로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와서 속건 제물을 바치면 그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 복잡한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고 날마다 다른 사람들과의 경쟁 관계 속에 있고 서로가 서로에게 대해서 제로섬 게임을 하는 것처럼 그런 복잡한 현대사회 구조 속에 살고 있어서 경제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본의 아니게 피해를 입히는 것에 대해서 정당한 경쟁의 결과라고 생각하고 그 일에 대해서 모른 척할 때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정당한 경쟁 관계 속에서 또 정당한 상업활동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부정한 방법으로 불의하게 또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이웃에게 의도적인 해를 끼치는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고 배상해야 된다는 점을 가르칩니다. 또 이것이 우리에게 이 속건죄가 중요한 것은 그냥 하나님께 나와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으로 이 물질적인 피해 입힌 것에 대해서 그렇게 회개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피해 입힌 그 당사자에게 배상하고 또 그 이상으로 피해를 보상하는 것을 통해서 그 문제를 다 해결하고 그리고 와서 회개하는 것이 올바른 회개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면서부터 이 도둑질하지 말라 또는 탐내지 말라 이런 말씀들을 계명에 담아 주셨습니다. 그 말씀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읽을 때 말씀드렸던 것, 이 말씀들이 의도적으로 내가 다른 사람의 것을 훔친 것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이웃의 재산과 이웃의 산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키고 보호하려는 마음이 있어야지 무너뜨리는 생각을 가지게 되면 그것은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대한 범죄가 될 뿐만 아니라 사회의 유익도 붕괴되는 것과 같기 때문에 이런 면에 있어서 좀 더 하나님의 계명을 폭넓게 적용해서 다른 사람의 재산을 잘 보호해 주려 하는 마음으로 일생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삶의 자세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8절 말씀 이하에서는 여러 종류의 제사 규정에 대한 보충 말씀인데 번제와 소제와 또 제사장 임직에 대한 말씀과 속죄 제사 등에 대한 보충 규정들입니다. 반복되는 말씀 같긴 하지만 번제를 드리는 규정을 말씀하시면서 가장 강조하는 것이 번제 드리기 위해서는 제단에 불이 피워져 있어서 항상 번제를 드릴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제단의 불을 절대로 끄지 말아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오늘도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게 적용되어야 될 말씀인데 하나님 교회에 불을 끄지 말아라 하는 말씀입니다. 성소 안에서는 등대 등불이 항상 켜져 있어야 되고 성소 밖에 번제단에는 하나님께 제사 드릴 수 있도록 항상 번제 제단의 불도 끄지 말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단의 불을 끄지 말라 하신 말씀의 의미를 오늘에 깊이 새겨서 항상 하나님의 교회에 밝은 복음의 빛이 비춰날 수 있기 위해 기도의 불이 항상 꺼지지 않기 위해 성령의 역사하심이 멈추어지지 않기 위해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각성을 요구하는 말씀입니다. 소제 드리는 규정에서 중요한 것은 소제는 한 움큼의 가루를 하나님께 향기롭게 불태워 바치고 나머지는 제사장들과 가족들이 다 먹게 하는데 그 먹게 하면서도 그 중에 절대로 누룩을 넣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보충해서 설명해 줍니다. 물론 앞에 나오는 2장 말씀에 나오는 소제 규정에서도 이 소제가 하나님께 향기로워질 수 있기 위해서 거기에 첨가되어야 될 것이 있고 결코 섞이지 말아야 될 것도 있고 여러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다시 소제물은 누룩을 넣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살아가는 사람의 삶이 도덕적으로 부패해서는 안 된다, 영적으로 부패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우리에게 강조하면서 우리 삶 속에 예수님께서도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해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세상 악한 교훈으로 우리 마음과 정신이 오염되지 않도록 지켜라는 것을 강조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 종류의 제사에 따라서 각종 제물에 바쳐졌던 것들을 사람들이 나누어 먹을 수가 있는데 소제 제물도 그러하고 화목제 제물도 그렇고 한데 나누어 먹을 수 없는 제사를 19절 말씀 이하에서 아론과 그의 자손이 기름 부음을 받는 날에 제사장을 임직하는 날에 그날에 바쳐졌던 모든 제물들은 결코 사람이 나누어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했습니다. 그것은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완전히 바쳐진 완전히 헌신된 것을 의미했고 세상의 일에 대해서는 조금도 관여하지 말아야 될 것을 의미했기 때문에 완전히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들로 구별한다는 의미에서 그날 제사드린 제물은 어떤 것도 함께 먹지 못하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 종류의 제사들에서 보충 규정을 말씀하면서 계속 강조되는 단어가 거룩하니 거룩하니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도의 삶이 날마다 우리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산제물처럼 살아야 한다면 가장 중요한 규정으로 제시해 주시는 것이 너희가 거룩하다 하는 말씀입니다. 세상 닮아서는 안 되고 항상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필연적인 삶의 과정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강조해 줍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바쳐지는 제사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이 정신 따라 살아가는 이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